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은혜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난. 하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낮은 사람에게 엎드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다 그 말.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지키고 계셔도 누구도 거기에다가 의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 보고 내려오라고 전보를 쳤습니까?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안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데모를 했습니까? 그분이 차원하셔서 그분이 주도하셔서 그분이 스스로 원하셔서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보십시오. 1장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옷으로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또 다른 보좌를 바라보시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늘 보좌에 못지않는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 바라보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하늘 보좌를 다 두시고도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오셔야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23절과 연결시키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속량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사망을 당신의 사망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보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은혜는 공짜야. 이런 말을 합니다. 공짜가 맞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야.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면서 선행과 공로와 업적과 우리의 어떤 의도 이 구원 사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 가만히 앉았는데 공짜로 주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그것을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것이 은혜지 아무 작업도 없이 주셔서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짜는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서 준 것이 죽는 것이 공짜지 선물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포장을 잘해서 그걸 건네주는 것이 이게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의미 있는 선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저 손에다 쥐어지는 공짜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다른 어떤 공로나 선행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을 지불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공짜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은혜를 공짜라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성립된 너무도 고귀한 생명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란 친절하다, 그리고 꾸짖는다, 양면성을 가진 심판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부활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 부활은 하는데 왜 부활을 시키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유죄로 판결받는다, 그 뜻이에요. 유죄로 판결받는 그 판결이 뭐냐?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한 30여 년 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제목이죠. 임종이냐 죽음이냐. 임종은 뭔가 하면 잠깐 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종입니다. 죽음은 뭔가? 그건 끝입니다. 소망이 없는. 임종은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만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둘째 사망까지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왜 썼는가 하면 원래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인데 그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었다가 말하자면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부활 아닙니다. 그건 잠깐 소생하는 거죠.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긴 사람은 몇 시간 있다가도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 600명을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쓴 책이 바로 그분이 써낸 임종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구입해서 교회에서 보십시오. 대단한 흥미를 끄는, 너무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데 그러면서 믿음적인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을 쓴 퀴블로스라고 하는 이 여자 의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시카고 의과대학 병원 안에서 일어났던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기록을 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 600명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더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죽는 순간이 똑같고 죽는 순간이 어떠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죽어본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죽을만 하다고. 혹시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저녁에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기분인데 죽을만 하냐 그랬더니 풍선이 있는데 그 풍선을 바늘로 콕 찌르면은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기분이래요. 뭔가가 시원하대요. 그렇다고 또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니죠. 그 죽는 순간을 어쩌면 그렇게 600명이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말하는데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또 어떤 자기 가족은 거기다 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자기의 몸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유체이태라고 말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의 떠나온 시신을, 자기 시신을 자기가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붙들고 우는 가족, 슬퍼하는 가족, 그거를 다 봤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3단계는 그걸 본 다음에는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목적지를,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어난 거예요. 거기까지 갔으면 아예 끝나는 건데 가다가 중지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뭔가 하면 무신론자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사후세계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노라. 의학 보고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동반한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거절하고 오용하고 그걸 붙들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감정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는 심판을 동반합니다. 은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죽으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살인강도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죽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의미 있는, 뜻 있는 죽음. 성경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죄라고 말했습니다. 대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빚 다 갚았다. 네 생명의 빚을 내가 갚았어. 이 문제는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명예로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한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차원에서 그 좋은 보좌 다 뒤에다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져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찬양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이러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 교인들이 이 한국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고 찾아가주고 기도해주고 교인의 일이 내일인 것처럼 걱정해주고. 이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별한 은사이며 목회적인 소질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이 목사님들은 대단히 특별하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15년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우리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1년 만에 끝냈어요. 그게 능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튼튼한 재정이 있거든요. 우리 IM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기구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다른 교단, 세계 어떤 교단도 우리 침례교회에 IMB를 따라오지 못해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만 4,500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선교사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IMB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부 놀라운 우리 남침례교회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IMB에서 나가던 선교사님이 10여 년을 해도 못한 일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가셔서 경험도 없는 분이 1년도 안 된 10개월 만에 거기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기관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한국 목사님들의 어떤 그 끈기이고 관심이고 정이고 적극성이에요. 그래 우리 그 후배 목사님도 미국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미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 교인들을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주로 가는 사역은 그분을 찾아가고 병원으로 찾아가고 가정으로 찾아가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지만 옆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참 그걸 잘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한 번은 아침도 못 먹고 그리고 몇 분을 이제 찾아뵙고 한 그 여자 연세 많은 여자 집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엑스레이과에서 올라와가지고 특별 촬영을 해야 되니 이분을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잠깐 기도하고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갔다가 금방 온다고 하는 분이 30분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몇 가지 촬영을 하는데 가서 대기를 하는지 기다리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도 못 먹었죠. 이제 점심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한데 그분 옆에 작은 탁자가 있는데 거기 땅콩이 이만큼 있더래요. 하얀 땅콩이 너무 깨끗한데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그래서 이 젊은 후배 목사가 그거 하나를 먹었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를 먹었대요. 땅콩 들어보신 분들 알죠? 땅콩은 언제 그만 먹어요? 없어야 그만 먹어요. 그거는 중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그 할머니 거라는 걸 깜빡 잊고 자기 것처럼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났는데 그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땅콩 먹은 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도 아니고 남의 땅콩을 먹고 가면서 인사도 없이 가는 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나가다 말고 도로 들어와서 그랬대요. 집사님 참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미안하냐고. 여기다 보니까 땅콩을 이만큼 쌓아놓으셨던데 제가 먹다 보니까 그만 다 먹었습니다. 사다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땅콩을 먹고 가니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깔깔 웃으면서 에이 괜찮다고. 나는 땅콩 못 먹는다고. 나는 땅콩에 발라져 있는 초콜릿만 먹지 땅콩을 못 먹는다. 우리 후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쩐지 땅콩이 너무 깨끗하더래. 입에다 넣고 깨끗이 빨아줬으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갑자기 속에 울렁거리면서 넘어올라 그러는데 무슨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이 가더래.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붙어있는 초콜릿 다 빨아먹고 내놓은 땅콩을 매달도 아니고 그냥 한 주먹을 먹고 나왔으니.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이게 목회입니까? 참 목사는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이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앞에 계시지만은 평생 목회하고 은퇴한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 한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아마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은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 우리 침례교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 아마 그런 분들이 제 입에서 나올 줄 알고 그랬나 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는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목회자들의 75%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많은 분은 15번도 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목회 그만두자. 이거 못해 먹겠다. 75%가 그 생각을 한 번 이상은 1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년 전에 한국에 집회를 나갔는데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 15명이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다 끝내고 한 12시쯤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대부분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날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목회를 적어도 한 30년을 했으니까 이제 30년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분명히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4년만 있으면 은퇴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 훌륭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4년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은퇴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목사님 10년만 더 하세요. 아, 지금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은퇴는 무슨 은퇴입니까? 그건 저를 위로하는 말이지 그건 저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뭐 그렇게 들켜주고 있으려고 그래요. 정해진 나이까지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딱 되돌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로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를 은퇴한다 그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때로는 안 한 것을 했다 그러고 때로는 한 것을 안 했다 그러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그건 놔두고 하는 얘기 아니냐? 아니 제가 뭐 자기 뒤를 따라다니기를 했습니까? 캐고 다녔습니까? 사람을 붙여서 흥신소 사람을 보내서 뒤를 캐고 다녔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지 않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되면 다 얻어맞는 거지. 그러면서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다 지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과 인사하면서 아유 10년 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유 35년 만입니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목사가 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딱 내 걸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 그렇게 안 변하냐? 그렇게 못 고치겠냐? 한번 내게 볼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 갖고 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오래 살아야 100세 아닙니까? 36,500일.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좀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덤벼도 분수가 있지. 영원에다가 아니 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찔러봐야 하나님 끄떡도 안 하셔요. 반응도 안 하셔요. 거기서 목을 딱 치지도 않으셔요. 내버려 둬요. 그럼 누가 돼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40에 미디안으로 추방돼서 80에 다시 부름받은 하나님 그 4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모세의 시간을 죽이신 거예요. 시간 갖고 하나님께서 승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힘 다 빠진 80이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가. 아니 내가 40 됐을 때 그때 나보고 내가 뭐 좀 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단으로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좀 힘을 주고 능력 주셔서 뭔가 좀 해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제 시간 다가서 80이 돼가지고 집행이 들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지팡이가 모세야. 이 지팡이가 너야. 지팡이는 주인이 잡아주면 지팡이고 버려두면 막대기야. 지팡이가 너다. 내가 너를 잡아준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떼버리고 그동안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속에 있던 모세가 이제는 말 못하느니 양 속에 갇혀서 양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입의 훈련, 육신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 종합적인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뭘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 40년을 받으면 훈련 받음과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아마 하나님은 저를 다시 전에 왔다 갔다 하던 중국으로 또 저 남미로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제가 오는데 공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 중국으로 가시는 그 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예의상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코스타리카에 오시죠. 10월달로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역하는 중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킵니다. 저를 단련시키고 우리 목사님을 단련시키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도 적용되지만 고난에도 적용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합하면 무슨 은혜가 남는가 하면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설복으로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들어가 그때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40년은 멋있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선수 Moses knelt down. 모세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 모세는요, 그 은혜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도 받고 고난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쓰임받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치유를 받고 성화되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값진 인생이고 참 살만한 인생이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마음 놓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는 이제 헬라어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은혜의 개념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는 기쁨, 행복을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가난에서 부자로 옮긴다. 약간의 기쁨은 있겠죠. 걱정을 덜 하니까. 그러나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해결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것이 성립이 됩니까? 인간 사회에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실실거리고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란 내가 예수를 기억만 하면, 내가 예수를 떠올리기만 하면, 내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는 이 영생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아무 때나 다리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실 웃는 사람은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꽃까지 꽂아봐요. 영락없죠.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 없는 기쁨이고 우리는 이유 있는 기쁨. 구원받아서 참으로 감사하는 기쁨.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이게 뭐예요? 가장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려도 좋고 나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예수잘 믿는 거 아니에요. 부자면 신앙 가질 수 없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에다가 곱하기를 시작합니다. 제로 곱하기 1은 얼마죠? 제로입니다. 제로 곱하기 100은 얼마죠? 제로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거기다 곱해도 다 제로입니다. 예수 없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위에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건 다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벽이 되어줍니다. 1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에요. 1 곱하기 10은 10입니다. 곱하기 100은 100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함께 동승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 없는 것은 모두가 무의미입니다.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뭐 보태거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넘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로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모든 믿음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것이 일제히 사라지면서 거기 남는 것은 뭔가요? 남을 올려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렇죠? 좋은 것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No one is perfect입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 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그런데 이 눈의 위치가 조금 이 옆으로 잘못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는 분은 그 사람을 보아도 그 사람이 못하는 것만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만 자꾸 내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그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사과를 다섯 개씩 줬대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큰 아들은 다섯 개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먼저 먹더래요. 그 다음은 네 개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먹더래요. 세 개 중에 두 개 중에 좋은 것만 먹더래요. 큰 아들은 뭘 먹은 거예요? 좋은 사과만 다섯 개를 먹었어. 그런데 둘째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 못생긴 것도 먹어 치워야지. 그렇게 해놓고 다섯 개 중에 제일 못난 걸 골라서 먹더래요. 그 다음 네 개 중에서 못난 거. 결국은 다섯 개를 죄 못난 것만 먹었습니다. 똑같은 걸 먹는데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만 먹는 사람이 있어. 나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카이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집사님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거를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비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 다섯 마디를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들으면 힘나는 말, 기분 좋은 말. 저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카이로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괜히 이마살 찌푸리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목사님 눈치 보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 좀 지나가는 말로도 우리 목사들에게 우리 다른 집사님들에게 좀 힘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을 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하는 말에도 제 귀에 거슬리면 제가 반드시 바라봅니다. 그건 경고예요. 제가 바라보는 것이 웃으면서 바라보겠습니까? 아닙니다. 화내면서 바라보겠습니까? 그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냥 봐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때때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개를 해서 제가 한국에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습니다. 아들이 말이죠. 그 어머니가 연세가 100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 아들이 사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일 갔다 온 아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니 아들을 보고 누구시냐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거는 내 잘못이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이 아들이 그때부터 그 홀어머니를 자기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밤새 옆에서 자요. 그 아들이 혼자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어머니를 깨워서 맨손 체조를 시키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하시죠? 자꾸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등산도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고 어머니 식사 잘하시게 하려고 운동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만져드리고 어머니 손을 만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6개월을 했더니 어머니가 정상이 되셨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은 농담도 하시고 지금 104세이신데 얼마나 청정한지 몰라요. 아들하고 장난치고 그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정신을 놓았던 우리 어머니가 다시 정신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신앙으로 좋은 말로 그 어머니를 그렇게 붙들어 드리니까 104세인데도 얼마나 청정하신지 몰라요. 아들하고 농담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간에는 서로 나누는 말도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카이로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늘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을 내가 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듣는다면 나는 어떨까? 이거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신나는 말이라면 다른 사람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신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다섯 가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과 악수만 하면 힘이 나요. 네 번째로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다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해보세요.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치지 맙시다.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저게 무슨 억하 심정에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교회에 또 나오고 싶어요. 그러고 가야 우리 목사님이 힘이 나지. 내가 이쪽을 쳐다나보긴 하나 봐라. 이러고 가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아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네요. 그래야지. 아이고, 사진으로 젊게 봤는데 바싹 늙었네. 그 말 들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먼저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카이로의 은혜,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나 고상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있고 그 배고픔이 있을 때 예수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고난, 박해, 핍박, 배고픔, 이거 다 견뎌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큰일 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카리스입니다. 이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대가가 지불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구원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뭘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을 선물로 받을 만한 무슨 업적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나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4장 5절이 줍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더니 구원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결정한 최소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저간 믿으니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보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폴트홀스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 다니면서 얼마 동안 잠깐 도와줬던 어느 한 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폴트홀스 달라스에서 약 한 시간 조금 못 걸리게 올라가면 거기 덴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노스 텍사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큰 대학교예요. 학생 수가 6만 명이 넘는 학교입니다. 학생 수로는 1위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정치학으로 PhD를 하는 한국 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벌써 70년대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학과가 바로 그 물리대학의 정치학과였습니다. 수제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뛰어난지 그 6만 명이 넘는 노스 텍사스 유니버시티의 신문 편집장이 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특별한지 편집장이 됐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또 달라스 사회에서는 영어가 필요한 그런 봉사에 이 사람이 다 나서서 옆에서 도와줍니다. 사회적인 선행에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너무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유치하게 보고 경멸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뒤에 세우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는 가장 경멸한대요. 그런 사람은 쫓아가서 발길로 뒤를 갖다 밟아주고 싶대요. 참 무섭고 악한 마음이죠. 아니 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혐오하는 겁니까? 교회는 사람을 등신 만드는 데고 사람의 자기 개발을 꺾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게 못하게 만드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봉사는 잘하는데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못해. 게다가 아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고대 철학부터 근대 철학, 현대 철학까지 철학이란 철학은 줄줄이 꿰어 있어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철학을 앞세워서 신학을 경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백혈병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앞으로 몇 개월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때는 이때다 그러고 달라스 사회의 많은 유명인사들이 이 사람을 병문안도 했지만 목사님들이 봐라 너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너 발걸어서 쓰러뜨린 거야 이러고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에게 은혜를 좀 맛보게 하려고. 은혜를 주러 갔던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 받는 은혜 받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은혜, 목회하기 싫은 은혜, 이상한 은혜를 받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갔다 나오면 다 죽어가지고 나와요. 전도 안 했어요? 전도는요. 앉자마자 그분이 시작하던데 전도를. 무슨 전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가는 목사 신학생들이 다 이상한 은혜를 받고 나와서 한동안 방황을 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지.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런 소문이 저렇게 흉흉하게 되니 사우스웨스턴의 명예를 걸고 갔다가 저 사람한테 우리까지 은혜 받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작전 짜고 갔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완쾌하세요 이렇게만 인사하고 우리 나오면서 문을 닫으면서 우리 사우스웨스턴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가자 그랬어요. 그게 작전이에요. 참 멋있는 전도 작전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입을 열었다가는 다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 문 열고 들어가서 빨리 완쾌되세요. 기도할게요. 그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나왔다면 붙잡히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완쾌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오면서 기도할게요. 그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지 기도한다고 도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우리 사우스웨스턴에서 왔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제가 제일 끝에 나갔습니다. 날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아니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다섯 명 가운데 다른 분들이 다 저보다 에이지가 위인데, 아니 어쩌다가 제가 끝에 나가다 제가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인 제가, 아니요 그러고 갈 순 없잖아요. 목사님이죠? 그래. 예. 주눅 들어가죠. 저 좀 잠깐 배워요. 야, 그 순간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얘기를 좋게 들었는데, 저 사람한테 걸리면은 은혜 받는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적어도 한 달은 헤매고 다녀야 된다. 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불러대니. 그래서 도둑도 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제가 인간적으로 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작전을 피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우리 앞에 가는 저 그때 한 57세 되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앞에 나가시는데, 그분이 복도를 나가면서 안에서 다 들리는데 그걸 모르고 얘기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죽고 싶다는 거야, 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화살이 저한테 꽂힌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이 해놓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하고 부르더니 살고 싶어요. 아까 그거 한 얘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때는 정신이 퍼쩍 들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는 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그분에게 그대로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다 정관사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너라고 하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만일에 성경에 a way, a truth, a life 그랬다면 그건 부정관사입니다.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고, 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지 않습니까? 더가 붙은 건 뭡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체가 살고 죽는 거에 상관이 없이 나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는 길을 찾으십시오. 지금 내 병이 낫고 내가 다시 건강해지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런 살 길보다도 근본적인 살 길, 생명을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즉시 나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자가 됩니다.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네 분이 나갔다가 현관까지 갔다가 내가 안 나오니까 붙잡혀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근데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분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이 간단한 깨달음을 제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몰랐는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노임을 받아 죄에서 노임을 받아 해방되고 사망에서 노임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임을 왜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것을 믿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원인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만 있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이 그때 마침 들으셨길래 거기서 이제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때 버지니아 한인 침례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말이죠. 15년이 지나도록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몇 개월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부르는 찬송마다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신학생들이 찾아오고 신학교가 또 좋은 신학교가 또 사우스위스뿐만 아니라 DTS라고 달라스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도 있고 이 학교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 교회 목사님 찾아오고 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는 분마다 같이 찬송을 보내줘. 이분이 그야말로 은혜의 동아리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그리고 2주일을 지나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깨우뚱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백혈구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약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백혈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두 달 만에 완전히 퇴원을 했어요. 병이 없어졌어요. 백혈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버지니아 했는데 와서 저 아무개입니다. 아니 웬일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저 나중에 건강 다 회복하고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봉사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 공부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저 이거 논문 마치면 이제 한국 저희 모교로 돌아가서 정치학을 강의하면서 나 예수 전하겠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한 30분이면 가는 워싱턴 DC 안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논문을 위해서 자료를 찾으러 왔대요. 2주 동안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낮에는 그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자기 논문을 쓰면서 저녁에는 어디로 가는 거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방송실에 들어가서 제가 지나온 수년 동안 한 설교 테이프 다 그때 꽂혀 있었는데 그걸 거기서 다 듣고 복사하고 그러고 2주 동안 지내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꼭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을 못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이 종합적인 것이 뭉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나타나는, 구원과 영생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저는 Let the grace be the grace. 은혜를 은혜 되게 하면서 성경적인 은혜로 이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사지 않으면 사지 못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값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참된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 되게 하는 그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에베소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성립된 구원 그 모든 것을 묶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 피값으로 갚아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은총을 받는 자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간곡한 긍휼히 여기심이 저희 안에 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된 은혜 되게 하는 그리고 이 은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감히 전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